사회가 흔들리고 그리고 국가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칼 바르트나 에밀 브루너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난도질했을 때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완성시킨 저 위대한 신학자, 개혁신학의 구루라고 하는 이 칼뱅을 낳은 프랑스도 장폴 샤르트르와 시몬 드 보바르에 대한 그들이 시작한 이 자유연애, 계약결혼이 당대 유럽을 대표하는 이 지성인들의 이와 같은 행각이 결국은 사회에 급격하게 퍼져나가면서 프랑스는 전 유럽에서 가장 성적으로 방종에 빠진 사회로 병들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남자들은 성적인 상대로 어느 나라 남자들보다 더 많은 여자들을 자기의 성적인 파트너로 삼고 있다는 이런 수치스러운 기록도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청교도의 황제 존 오웬을 비롯한 기독교 사회에 길이 남을 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를 배출한 영국도 이 청교도 신앙을 버리면서 급속도로 영국의 교회가 쇠퇴하고 결국 영국 사회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직면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버리면,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 개인을 버리셨던 예를 성경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의 권위를 버리고 바른 신학의 길을 포기한 채로 성장주의와 그리고 인간을 향한 기복주의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진리에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민족, 이 사회에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운 징계를 심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버릴 때 절대로 개인과 가정이 그 사회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OECD 가입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공동 1위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그 황혼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말씀을 버릴 때 이 사회와 가정과 개인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 당연한 수순을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가정이 붕괴되는 이런 일들,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런 일들을 이른바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 반성경적인 사탄의 역사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향해 정하신 하나님의 이 성경의 질서에 도전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흔드는 모든 도전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이 과거의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서 남녀가 이렇게 평등하고 동등한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는 시대로 변화된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지나서 여성이 남성의 상위를 부르짖으면서 이로 인해서 심각한 가정질서와 어떤 신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리건데 이것은 반성경적인 현상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과 같은 날로 더 극심해가는 가정의 깨어짐의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부부의 깨어진 사랑의 부산물인 싱글 페어런트 키즈,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역시나 부모의 전철을 밟아서 자신의 가정을 깨트릴 확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제도인 가정을 부부간의 사랑과 대의를 지키면서 자녀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면서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에게만 행복한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저는 모든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부부간의 대의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부간의 이 성경적 가정이라는 시리즈로 5월달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8월달에 다시 또 이 주제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좀 다른 각도에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역시 아무튼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부간의 대의를 강론하는데 오늘의 본문은 이 페미니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오늘 정확하게 현재 아내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아내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 복종하라는 명령은 종속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위치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이유로 죽게 하듯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남편을 향한 복종의 정신과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남편에 대한 복종의 정신의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신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자원해서 즐겨 순종하고 자율적으로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자율적으로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그러하듯이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리스도가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종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복종, 이 휘퍼타소라는 이 헬라 말, 이 단어의 뜻은 정렬하다. 이제 그것보다 더 이 본문의 가장 적절한 번역은 권위 아래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휘퍼타소라는 이런 단어가 군사 용어라는 의미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권위를 기꺼이 다른 사람 아래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의 권위가 내 권위 위에 있다. 언제나 그 권위에 나는 복종해야 될 의무가 내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높은 권위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즉 모든 아내들은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가꾸어 나감에 있어서 절대로 자기의 뜻을 남편에게 주장하지 말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율적이고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주장할 권위를 남편 아래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지지하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죽게 하듯이 라고 말씀하시므로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의 대의이고 이 질서를 거슬려 반기를 드는 것을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명백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이유는 남편에 대한 도전과 대항은 곧 이 질서를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대항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 정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에 순응할 때 가장 아름답고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순서대로 지으셨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다면 그 원리에 순종하고 순응할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진 권위를 자신이 부족하거나 남편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남편을 위해서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가정에서 꽃피울 수 있는 그 아내의 지혜로운 복종에 있다는 사실을 아내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남편의 권위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이다라는 이 생각을 한시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릴 때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를 고집하면서 가정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들을 산산조각 내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는 바 가장 아름다운 아내들의 모습이고 자질이라고 진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잃어버릴 때 가정은 불행해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가정의 위기를 맞은 아내들에게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하심과 또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지만 그러나 한편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됐을 때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자기를 돌아보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즐겨 남편에게 복종하였음에도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의 품에 안긴 남자는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남편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아내의 도전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면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물으시겠지만 아내에게도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내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이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몸으로 아내로부터 격리될 때는 반드시 아내가 남편에 대한 권위에 짓밟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다루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밝히심으로 분명한 이 권위관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권위의 질서를 논할 때 당시 고린도 도시의 여성들은 로마 제국에 이 만연했던 모습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 이 철학과 의학을 전공했던 로마의 신 주베날리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에는 젊은 여성들이 남자들과 함께 손에 창을 들고 그리고 젖가슴을 내어놓은 채로 이 돼지 사냥을 즐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린도 여성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공공연하게 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흡사 오늘날의 페미니스트들처럼 결혼과 자녀 양육을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당하는 부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미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자 성도들이 자신들의 몸매가 망가질까봐 아이 갖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남편과 가정을 버리고 자기가 낳은 아이조차도 양육하기를 거부하면서 다른 남자와 이렇게 살아가는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행해왔던 그런 직업들을 여자도 갖기를 요구했을 뿐만이 아니고 남성의 의복과 머리 모양까지 흉내냈고 그래서 스스로 여성다움을 다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유행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고린도의 기독 여성들에게 번져가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얼토당토 않게 여성들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잘 따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 아니었고 흡사 지금과도 똑같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소득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남자들을 압도하는 어떤 이런 구조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진행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아내와 어머니이기를 포기한 채로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할 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들이 일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가지 못하는 이 한국의 사회가 너무너무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두 사람이 죽을똥살똥 벌어야 아이들 사교육비 다 되고 그러면서 겨우 빠듯하게 네 식구가 혹은 세 식구가 다섯 식구가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 너무너무 큰 비극입니다. 아내들은 당연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젖을 먹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어주고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가야 되는데 저 떼기가 무섭게 아니 애 낳기가 무섭게 아내들은 다시 삶의 일터로 복귀해버리고 그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나 혹은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지 않습니다. 가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그 시점에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의 공백이 생긴 채로 자라간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애정 결핍은 뭘로 채울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린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두 사람 다 나가서 벌고 아이들은 던져놓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자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결사 반대하는 목사입니다. 좀 욕심을 줄이더라도 씀씀이를 줄이더라도 아이는 엄마의 손에 의해서 상당한 시간 아이가 충분히 장성했다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엄마의 손에 의해서 길러져야 그 아이가 바른 아이, 정상적인 아이 애정의 결핍을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정상적인 아이로 자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아동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의 위치를 이탈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위치를 이탈해서 그저 자기의 능력을 세상 앞에 펼쳐내고 싶고 돈을 더 벌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욕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가정은 병들고 남편은 아내의 빈자리가 남편의 어떤 마음에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상당한 어떤 장애를 입게 만들고 결국은 엄마 아빠가 없는 자리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신적인 큰 후유증을 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게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고대 고린도 도시에 나타나고 있었던 이런 페미니즘 사상에 맞서서 바울은 이 권유와 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 원리를 그들에게 강론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고대 사회나 현대나 이 타락한 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항하고 거스르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압니다. 두 부부가 다 벌지 않으면 참 살아가기 너무너무 척박한 그런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내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와 질서에서 이탈하고 이에 대항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것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그 부부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모든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여성들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 아깝죠? 대학까지 나왔고 남자들보다 경쟁해서 공부도 더 잘했는데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재능을 다 썩히라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내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하면서 그리고 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내 가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 빈자리에 공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때 다시 사회에 복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발휘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모색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놓고도 혼인신고도 안 하죠. 그리고 아이도 안 낳습니다. 니하고 나하고 몇 년 같이 살지 모르는데 그 애는 낳다가 나중에 이혼할 때 니한테도 혹이 되고 나한테도 혹이 되니까 그냥 한 5년 살아보자. 그리고 나서 계속 살 것 같으면 애를 낳고 뭐 이런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애 낳으라고 야단 아닙니까? 애 낳으면 지원까지 해준다고. 이런 것들이 다 보십시오.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서 인간이 자기의 쾌락, 자기만의 행복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란 말이죠. 이제 더 이상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23절에 이르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이 구주시니라라고 적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구절의 말씀 속에서도 남편의 위치를 아내의 머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는 케팔레라는 이 헬라 말인데 역시 아까와 비슷한 의미, 위에 있는 권위라는 의미예요. 자, 몸이 위에 있습니까? 머리가 위에 있습니까? 머리가 위에 있잖아요. 몸이 머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몸 위에, 가장 위에 머리가 몸을 지배할 따름입니다. 이 말은 몸이 몸 전체에 관해서, 아니, 머리가 몸 전체에 관해서 상위의 권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내들의 권위보다도 항상 위에 있는 권위가 남편의 권위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반기를 드십니다. 하지만 뭐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기를 드시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이성이 이 세속의 가치와 이론에 오염되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고 나는 못 받아들여 인정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의 죄성에 물들어 있고 길들여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드려도 이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성경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에다가 여성 운동의 칼을 들이대지 말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구조를 변질시키고 뒤엎으려고 하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다윗의 아내를 보십시오. 춤을 추면서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모습을 멀리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남은 삶이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아내가? 고난당하는 욥을 버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리라 하고 저주의 폭언을 퍼부었던 욥의 아내. 그녀의 이름도 천국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지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그 자신을 버려 희생함으로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이유를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희생으로 구원하셨듯이 모든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아내를 보호할 때 비로소 아내들의 머리의 자리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 대한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아내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그녀를 도와서 가정을 지켜나가야 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남편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수호자이므로 그가 머리이듯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들의 머리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또 아내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입이 간질간질 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나 때문에 희생 안 합니다. 이거죠. 네, 나를 위하기는 보호해주기는 커녕 정말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나한테 희생만 강요하지 절대로 복종하거나 머리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인데 뭘 보고 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까? 뭐 이건 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남편들의 이 아내들을 향한 그들의 직무유기를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 있죠.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울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녀들의 눈물 방울을 세고 계신다. 직무를 유기한 모든 남편들, 남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남편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가장 남편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내를 지켜주는 남편이야말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남편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하고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아내의 의무를 말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은 명령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남편의 이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과 보호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항상 자발적인 복종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잘하고 아내가 아내 역할을 잘해서 이렇게 상호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함께 이렇게 잘 이루어가는 이런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거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당해야 되는 그런 관계는 이미 반쪽짜리 그 가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그 질서를 논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아름다운 부부간의 대의를 이루면서 부부가 사랑하고 복종하고 행복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대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성경적인 가정인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절대로 결혼을 서둘러서는 안 돼요. 그건 시한폭탄을 안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남편의 대의가 뭐고 아내의 대의가 뭔지,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부부가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배우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지식을 기초해서 가정의 벽돌을 하나하나 올려가도 어느 순간인가 금이 가고 기초가 흔들릴 때가 오는데, 그런 지식이 전무한 가운데서 결혼을 하겠다. 고생문이 훤한 거죠. 고생문이. 부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혼을 앞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예비적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예비학교 이런 걸 해서 목사가 직접 남편과 아내들을 불러 모아놓고 몇 주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80점 이상 돼야 결혼시켜주는 거예요. 안 되면은 결혼 계속 허락 안 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자기를 죽이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덮어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견뎌내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부 간의 도리와 대의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남편다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듯이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자신의 권위를 남편들 아래 자발적으로 둠으로써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남편들도 기꺼이 아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로부터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신뢰와 그리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섬김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호간에 이런 지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킴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원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세워 가시는 거예요. 모르면 계속 삐걱거리고 무너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런 일들이 지루하게 결혼을 하고 10년이 됐는데도 어휴 저 왼수 이런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나서도 말씀을 통해 뭔가를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목사가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상황이고 보니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아내를 보호하는 것은 남편의 몫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남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남편을 보호하려고 할 때 가정의 균형과 평화와 화목은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절대로 남편을 보호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느 남편도 아내가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남편은 마마보이, 정서적으로 비정상적인 남편이 아닌 경우라면 어떤 남자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자존심이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와 화목은 깨져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아내를 남편은 사랑해 주지 않아요. 아내의 위치를 지키지 못함을 남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나 경제적으로 상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주잖아, 그 대신.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과 발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가 경제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온다. 그것으로 아내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이건 절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남편에게 당신은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회에서 아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소득을 가져올수록 남편은 위축되게 돼 있고 더 이상 아내들은 내가 보호해 줘야 될 연약한 여자라고 생각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몸으로도 멀어지면서 부부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에도 남편보다 앞서는 아내의 능력이나 경제력을 칭찬하거나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편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데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더 이상 월급 봉투에 월급을 주지 않고 온라인 계좌에다가 월급을 입금하면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 생각, 이 궤변일 수도 있지만 들어보세요. 한 달 동안 아내들은 절대로 아내들은 집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초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편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월급 봉투를 받죠. 그리고 아내에게 이것을 건네줍니다. 그 월급 봉투를 받으면서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 존경심이 생겨나겠죠. 참 당신이 애를 써서 이렇게 또 봉투를 월급 봉투를 나한테 주는구려 하면서 수고한 자기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애처로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남편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남편에게는 뿌듯함이 생기고 내가 이 여자와 내 애들을 책임질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 나와서 내가 서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더러운 꼴을 봐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참고 산다. 뭐 이런 교감이 생길 거예요. 돈 봉투가 주고받는, 월급 봉투를 주고받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사랑과 존경과 신뢰와 막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지금은 어때요? 어디 너만 버냐? 나도 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곧바로 넣어주니까 돈 붙였어? 붙였어. 이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너도 벌어? 나도 벌어. 그러니까 너도 빨래해. 너도 애 봐. 왜 나만 밥해야 돼? 이런 일들이 젊은 부부들 사이에 심심치 않게 나누는 대화들이에요. 또 요즘 남자들은 착하잖아요. 알았어, 밥할게.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해줘요. 기저귀도 빨아주고. 저는 아무리 제가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권사님들 그랬고요. 아, 목사가 젊은 사람이 그렇게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럴지 몰라도,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의 보호를 거부하고 자신 또한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도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나도 희생하고 있다. 때문에 가정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남편과 내가 반반 이렇게 균등히 역할을 분배해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데서부터 가정의 문제는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아내의 역할이 경제적 부담을 남편과 공유하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성경은 어디에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아내들의 중대한 직무 유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백하게 어떤 핑계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아내의 아내다움은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남편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갖는 것에 혹은 자신의 수입으로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의 경제활동, 그 능력 자체를 봉쇄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 말은 아내의 아름다움에 그 아름다움은 남편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면서 항상 자신의 뜻을 낮추어서 남편의 뜻을 세워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의 최종적인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은 가정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 당신의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아내 여러분, 남편들에 대한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어떤 종속적인 굴욕감으로부터 자유하세요. 그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 네가 뭐가 못났는데, 네가 왜 그러고 살아야 돼? 이런 모든 이런 생각들은 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도전이에요. 부부는 그런 관계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한평생 대립하고 갈등해야 될 관계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함으로 행복을 이루어가야 될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쓸데없이 인생의 그 중요한 시간들을 갈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왜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아내 여러분, 여러분 안에 속삭이는 모든 사탄의 소리에 대해서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은 오늘도 아내들에게 속삭입니다. 복종할 구석이 있어야 복종하지.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지. 뭐 나를 위해 희생 좋아하네. 지극히 이기적인 동물이 바로 내 남편인데. 남편이 내 머리라니 나는 머리 없이도 살겠다. 이런 내면의 소리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입니다. 불필요한 마음의 세력이고 나아가서 그것은 악이고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부의 아름다움을 지켜가기 어렵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생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해 보이는 차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자라는 과정이에요. 머리카락. 머리털은 나서 자라고 머물러 있고 빠지는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이런 과정을 빠르게 촉진시켜서 남자가 여자보다 세 번째 단계에 일찍 도달한다고 해요. 세 번째 단계가 뭔데요? 빠지는 단계.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머리숱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첫 번째 단계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머무르게 함으로 남자의 머리보다 훨씬 여자의 머리가 더 길게 자라게 하는 어떤 이 호르몬의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의 경우에 대머리가 없는 이유는 세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봐도 저는 숱이 점점 줄어가는 반면에 아내는 아직도 왕성한 머리숱을 자랑을 합니다. 머리가 제가 점점 숱이 줄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면 자기 머리 뽑아가지고 심어준다고 저를 놀리죠. 이러한 이유를 세상 어디에나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긴 머리를 갖도록 하신 것일까요? 자, 다 모든 게 이유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 해답은 성경에 나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기 위해 나올 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죠? 머리에 천을 쓰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천을 뒤집어 쓰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준비를 못 해가지고 천이 없으면 그 긴 머리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유대의 관습입니다. 지금도 이런 문화가 이슬람권에 남아 있어가지고 이 아랍 여인들을 차도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굴 다 가리고 이렇게 눈만 빼꼼하게 그런 걸 사용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자의 긴 머리. 바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긴 머리들은 모든 여성들의 아내들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긴 머리는 여인의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 긴 머리는 고린도 여인들의 이 머리 가리개처럼 남편에 대한 복종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긴 여성들을 보면 모든 남성들이 보편적으로 그래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물결치는 아름다운 긴 머리 여성들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여성들의 긴 머리는 곧 남편에 대한 복종과 순종의 온유함을 상징한다고 남자들은 받아들여요. 보편적으로. 반면 짧은 머리의 여자는 왠지 도발적이고 강하게 보이기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 그런 취향을 가진 남편들은 또 짧은 머리를 좋아하겠지만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성들의 이런 긴 머리, 남자들보다 더 오랫동안 긴 머리를 유지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아내들의 여자들의 긴 머리를 통해서 남자들이 아내를 볼 때 더 사랑할 마음을 갖게 하고 아, 이 여자는 참 순종적인 여자일 거야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하고 또 여성들은 그 긴 머리를 통해서 자신의 여성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또 남편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여자들에게 긴 머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은 남성답기를 원하시고 여성은 여성답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을 디자인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사랑으로 복종하는 이런 관계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천국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사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지 뭐 다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문 열고 나가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굉장히 여권 신장에 대한 비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튼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원리를 따라야 가정이 살고 부부가 행복하고 그리고 그 부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또 행복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아내다움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진리를 통해 이해하십시오. 복음에 대한 정확한 발견과 이해와 깨달음만이 모든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상담에 대해서 저는 공부한 적이 없고 제가 책을 본 적은 있어요. 심리학에 대한 많은 책은 본 적이 있어도 저는 가정상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부부든지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오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부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해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든 저보다 세상에서 연배가 더 많으신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정확하게 부부의 대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몇날 며칠이라도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죽게 하듯이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복원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변모시켜 나가는데 헌신하심으로 잠언 마지막 장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회원의 모든 여성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